오늘은 고린도 전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로마서 읽으셨나요? 네, 읽으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지난주일날 당부를 드렸는데, 혹못 읽으신 분들은 고린도 전서 가시기 전에 로마서 먼저 읽으시고, 고린도 전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펴서 통독을 하시다 보면, 로마서보다는 쉽습니다. 로마서의 그 심오한 그런 부분들이 고린도 전서에는 로마서와 다른 그런 깊이로 나타납니다. 고린도 전서는 어떤 분들에게는 읽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교회의 분쟁 이야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문제거리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또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의 생활 가운데 다룰 것인가?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1년 반 정도를 거하면서 처음에 그 도시에 갔을 때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도 하고, 동역자들 사이에 단결도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쑥쑥 자라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대도시입니다. 고린도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아테네 가실 기회가 있어서 아테네 공항에 내리시면 차 편만 있으면 1시간 이내에 고린도에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와 고린도는 가까운데, 이전에야 아테네가 최고 도시였죠. 아리스토텔레스 있고 플라톤 있고 소크라테스 있을 때는 아테네가 중심이었는데, 바울 당시에는 고린도가 더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도시의 성도들이 막 성장하면서 결국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후에 선교하는 데 있어서 바울을 잘 도왔던 선교적인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 이 고린도에 도착할 때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실라와 디모데. 그래서 바울 선교팀은 3명이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훌륭한 부부 신자를 만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천군 만마와 같이 바울의 선교를 일심 동체가 돼서 도왔던 이 부부가 등장하는데,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로마서 아까 읽으신 표정을 저에게 기쁘게 전달해줘서 저도 흡족했는데, 어저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나중에는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는데, 로마서 16장 4절, 자막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갑시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아 난 여기까지.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바울과 친밀하게 동역했던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바울이 영적인 사랑과 빚을 많이 진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들을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기억해야 될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인물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다음,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를 떠난 다음, 그 뒤에 고린도에 와서 목회를 했는데, 정말 목회를 잘했어요. 상당히 똑똑한 지식인이었던 것 같아요. 센스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전달력도 굉장히 있어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만큼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도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성도들이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훌륭한가? 여러분, 이런 일은 충연다움이 아닌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중년다운 성도들은 그러지 않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당시에 초신자였어요. 그리고 고린도가 국제도시다 보니까 세속 문화가 가득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도 초반에는 아직 세상의 때가 가득 끼어 있어서 이렇게 저울질하는 그런, 그래서 바울이 훌륭하다, 뭐 아볼로가 훌륭하다. 실제로 뭐 제가 보기에는 아볼로가 설교를 더 잘했을 것 같아요, 바울보다. 이건 저 혼자 생각입니다. 아, 뭐 잘한다는 기준이 다르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영적 감화가 있어야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일단 재밌어야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이 목소리나 말이 달변이 돼야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아볼로는 그중 한 가지에 있어서는 바울보다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아볼로가 바울보다 헬라어를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언어에 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분열이 생겼던 것, 이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으시면서 어디에 일단 초점을 맞추시냐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진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까지는 한 장소에 한 3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머무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바울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주변에 복음이 전달되니까 전파되는 복음에 부대끼는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한 3개월쯤 사역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린도에서는 얼마간 사역했다고요? 1년 6개월. 3배를, 아, 몇 배야? 하여간 셀수 없이 많은 분량을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1년 6개월은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비하면 매우 긴 기간이었는데, 이렇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핍박을 받자 실망하고 떠나려 하는데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에, 고린도 성입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많은 백성을 네가 두고 어디 갈 거냐? 이런 도전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도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첫 자리인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다가 유대인이 거부하면 그 이방인에게 전하고 떠났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백성 안에 이방인들도 있구나 하면서 고린도에서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대상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일에 붙들리면 그 뒤에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이 계시 받고 고생 진탕했습니다. 죽을 만큼 고생했어요. 바울의 편지 어디를 봐도 고린도에서만큼 바울이 고생한 그런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 바울과 고린도 교회하고의 관계는 고통 중에 정들었어.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매우 사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듣지 못하던 얘기를 고린도에서 바울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아, 바울이 무슨 사도 자격이 있어? 언제 지가 예수님을 만나나 봤어? 그런데 무슨 사도야? 자격에 대한 시비가 걸렸어요. 두 번째, 능력에 대한 폄하가 일어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역에 있는 잘난 성도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우리들 목회자로서 수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폄하를 한 거죠. 세 번째, 동기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한 거다. 그 하나님 지혜나 지식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일하는 거다, 이런 폄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척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든 것만큼 바울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생한 만큼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는데 고린도 교회를 계속 돌보는 겁니다.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된 책인데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이게 이제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에베소로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긴 이야기를 학적으로 잘 정리해놓은 학술서입니다. 이 저자가 브루스 윈터인데 저분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만났는데 그때 직접 저 책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 책을 알게 됐고 읽으면서 제 그 생각의 지평이 많이 열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을 방문해서 말해줬어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답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이 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시면 자막 봅시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 집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글로에 집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옛 충현 성도들과 만나면 교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정상입니다. 안 하면 비정상이에요. 교회 얘기해야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찾아온 이분이 좋은 소식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쭉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분쟁하면 안 됩니다 라고 쓰는 것이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이제 7장 1절을 보시면 7장 1절 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이게 이제 잘 보셔야 돼. 이게 앞부분에 집중하셔야 돼. 너희가 쓴 문제. 쓴 문제라는 게 뭐예요? 편지로 써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남자 여자 이런 문제를 다루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을 하는 거야. 자, 제가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는 게 그렇게 재미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당시의 교회 문제들을 이렇게 소상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이런 문제를 좀 다뤄주십시오라고 편지로 요청했던 자기네 사이에 있었던 어려움은 첫째가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예배 관련된 문제 가운데는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뭐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천주교에서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런 문제들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또 성찬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당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찬을 했는데 아 이게 성찬이 이 충영교회 성찬보다 더 떡이 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중에 성찬용 떡 중에 우리 교회 떡만큼 충실한 떡이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매우 충실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떡이 이제 더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고픈 분들이 그 떡을 두 개씩 집어 먹는 거야. 여러분 성찬에 이렇게 우리 배찬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왕창 가져가. 그래서 그게 왜 가져가냐? 배고파. 그래서 가져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볼 때 그럼 안 돼. 뭐 이러면서.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볼 때 야, 배고프니까 놔둬. 뭐 이러면서 하여간 교회 분쟁이 된 거예요. 그런 양상의 분쟁이 생긴 겁니다. 은사의 문제도 예배드릴 때 방언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다 만나게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맨 마지막으로 다룬 문제가 뭐냐면 부활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는 충현 가족들이 부활을 다 믿는다고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결코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부활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부활을 믿는 게 옳으냐 안 믿는 게 옳으냐 이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믿어요. 그런데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한 다음에 내가 갖게 될 부활의 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육신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 해보셨어요? 대부분 안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그냥 그때 되면 뭐 좋은 건 생기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냥 순수한 믿음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관심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정말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내가 있다면 아 그래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하면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성경 보니까 오늘 말씀 본 대로 신령한 몸, 영의 몸 44절 써 있잖아요. 신령한 몸, 영의 몸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거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몸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야? 여러분 자신의 몸에 시간 많이 들이시죠? 가꾸는 데도 시간 많이 들이고 건강 유지하는 데도 시간 많이 들이죠? 한때 기독교 문화 가운데는 너무 몸을 학대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몸을 아끼는 게 지나친 그런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이 육신과 부활할 때 얻는 몸은 어떤 관계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린도 성도들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서 15장 35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보다 조금 인데 35절. 다 같이 이제 성경 가지고 읽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래서 36절서부터 38절까지 답을 해주는데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해요. 제 말씀 들으는 게 나아요. 자, 저를 보시고요. 씨를 뿌리듯이 심는데 거기서 씨하고 씨에서 비롯된 생명이지만 씨의 모양과는 다른 형체의 식물이 크게 자란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몸과 부활했을 때 얻을 몸의 차이를 보여주는 유비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될 듯 말 듯 하시죠? 될 듯 말 듯 할 것 같아요. 자, 심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첫째, 심는데 살아나요. 근데 이 심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데 살아나. 부활을 관련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죽어 뿌려질 이 육신의 몸을 씨앗이라고 비유하고 그 씨앗으로부터 아주 멋진, 더 좋은, 더 화려하고 더 힘있는 그런 식물체가 자라는 모습을 이 땅의 몸과 육신의 부활체를 이렇게 비유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둘 차이에는 연속성과 또 놀라울 정도의 발전, 변형이 생긴다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줄만 한번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다는 사람도 있고 알아봤다는 사람도 있고 두 종류의 답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분쟁이 생겼습니다.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였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가 지상에 살던 예수님의 그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같은 모습이었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왜? 영광. 그 안에 있는 멋짐. 이런 것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못 알아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같이 계셨던 그 예수님인 것을 알고 느끼고 감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령한 몸, 영의 몸, 이것이 이전에 있었던 육신의 몸에 연속선상이 있는데 그것 위에 활력과 영광과 능력으로 채워진다. 야, 멋지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42절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 44절 보려고 그래요. 자, 성경 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 읽어나갈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욕된 것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영광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그 다음에 뭐래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과정을 여러분 아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부활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 부활할 때 우리의 육신의 몸이 어떻게 되느냐?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이렇게 변화된다는 바울의 증언과 예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약함을 경험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썩어질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있습니다. 내 육신의 한계 가운데 좌절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하는데 이렇게 주석했어요. 현재의 몸은 썩기 쉽고 욕됨과 무능력이 특징이고 육에 속한 것으로 활력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좋은 것을 가질 때 몸이 활력을 갖게 됩니다. 엔돌핀 나올 때 활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이며 그 몸의 그 자체 속에 생명의 활력과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할 것이다. 저는 이 주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주회가 저에게 깨달아질 때 정말 부활을 기대하게 되는, 부활과 함께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혹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체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참 싫은 그런 요소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몸에 어떤 상처 같은 거 있는 거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십니까? 부활체, 부활하면 그런 상처가 없어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제 생각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건 있는데 그게 활력으로, 영광으로,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그게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도 훨씬 깊은 곳, 부활이 있다 없다의 변증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정확하고 생생하게 보여줌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을 사랑하고 기대하면서 살도록 힘을 돋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막 멋지게 변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부활 이렇게 탁 하면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기대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멋있구나 라는 것을 부활하는 순간 경험할 거예요. 그럼 딴 사람이 이렇게 멋있어진 걸 못 알아보면 어떡해? 알아본단 말이에요. 아,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남자분들, 남자 배우 누구예요? 우리 여자분들, 여자 배우 누구예요? 어떤 인종이든 누구에서요? 그 사람보다 더 멋있어질 겁니다. 제가 약속드려요. 성경에 써 있거든요. 뭐라고요? 활력과 영광과 능력으로 덧입혀져. 그래서 신령한 몸, 영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결혼 주례를 할 때였습니다. 이제 뭐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예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러죠. 예배 전에 신랑 신부 어머니가 쭉 두 분이 들어오셔서 초에 불을 붙이세요. 그러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사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딱 붙이면 주례하는 제가 등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날 결혼식에 신랑 어머니는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셨고 신부는 타교회 분이었어요. 제가 신랑 어머니를 잘 알아요. 근데 안 들어오시는 거야. 신랑 어머니가. 조금 전에 어떤 여자분 두 분이 들어갔는데 누나 같은 분이 들어갔어. 그래서 저는 제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이게 시작하라고 사인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들어가셨는데 하고 보니까 어머니가 들어오셨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머니가 꾸미고 나니까 야 이게 딴 분 같아. 딴 분. 그럼 그런 현상이 있다 없다? 예, 부활체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럼 부활체를 보는 순간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멋있게 변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이전 사람과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될까요? 이 부활한 이후의 모습은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누릴 수 있습니다. 전부를 경험할 수 없는데 일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다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일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일부를 경험함으로 천국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해서 일어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주면 실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저는 부활한 모습이 어떨 것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교훈 가운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은 이룰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룰 것이며 거기에 그 일부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 수 있다고 도전하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교훈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훈에 대하여,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준 그 교훈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사는 것이 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린도 전후서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교훈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거 아실까? 이건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후서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6장까지 읽으셔야 돼요. 5장에 나옵니다. 우리의 몸을 장막에 비유해. 장막.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 생활을 할 때 잠시 거처 하던 집이 장막입니다.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달해서 성전을 지음으로 장막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뭐에 비유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몸을 장막이라고 비유하고 하늘에 거할 처소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 처소가, 하늘의 처소가 땅에 있는 장막을 뒤엎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 처소를 입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전 개념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게 비록 내 몸이 육신으로는 장막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늘의 능력이 그 위에 덧입혀질 때 그 옷을 덧입을 때 이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에 거할 때는 내 영이 있고 성령이 육신 가운데 거하지만 내 몸이 성전이 되면 그 성령과 내 영이 뒤섞여서 뗄 수 없도록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활할 때 이루어지는 경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님과 완벽한 동행이 불가능하지만 육신이 벗어지고 영이 결합이 되어지면 예수님과 완벽한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전인 거예요. 이게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인 줄로 믿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음행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음란이나 뭐 음란이 아주 그냥 뭐 이상한 거가 음란이 아니에요. 하나님 멀리하는 게 음란이에요. 하나님 멀리하는데 멀리하고도 편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불편한 게 아니라 편해. 그럼 그 음란이에요. 그런 생활을 정리하고 그럼 자꾸 영이 어두워져요. 영적으로 맑은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가 온전히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성전이 우리 몸이면, 몸이 성전이면 죄 안 짓는 거 이거 하나 갖고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생각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성경 구절 하나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자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 명령인데 이걸 뜯어봐야 됩니다. 이거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푸근한 마음 가져라. 요 얘기가 다가 아니에요.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너도 생각하라 그거예요. 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분리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너도 생각하라. 이 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네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담아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몸이 성전인 사람들이 행할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뀔지 고린도 전서 성도들의 의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우리도 이 지식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식 가운데 부활을 사모하며 부활 때 있을 그 영광의 모습 사모하면서 그 영광을 지금부터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